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은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 곁에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늘 하던 인사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네.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욥기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욥기는 이 고난을 깊이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는 그 어떤 아픔 자체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내 마음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 그것들을 보낸 사람이 바로 오늘 욥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욥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네. 욥처럼 이렇게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물음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고난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욥과 같은 고난의 날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에는 내가 누군가의 고난 옆에 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요 믿음이 아주 작아서인지 그 욥과 같이 뭐 삶이 무너질 만한 그런 고난을 크게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누군가의 곁에 선 그 친구로서의 그 모습으로 많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곁에 이 어려운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질병 가운데 일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을 가슴에 깊이 또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과 절망의 그 긴 터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를 읽으면요 우리 시선이 자연스럽게 욥에게 머물게 되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누군가의 곁에 서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힘들다는 전화 한 통에 그 사람에게 달려가기도 하고요. 몇 시간 동안 그 전화를 붙들고 그냥 앉아있기도 합니다. 말없이 밥 한 끼 사준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서로 손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 말씀들이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지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욥도 만나고 계시지만 그 곁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친구들에게 욥에게 이 친구들을 보내셨을까, 이 좀 물음표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냥 혼자 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이 과정들을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친구들을 이 욥이 고난의 이 절정의 순간에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본문 11절부터 함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1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기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는 사람, 뭐 친한 사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무거운 의미예요. 삶을 함께 깊이 나눈 사람, 그리고 고난의 때에도 끝까지 함께 곁을 지키는 사람,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보다 더 가깝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3장 이후에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만큼은 욥의 친구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친구로서 멀리서 욥의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각각 멀리 떨어져 있죠. 서로 약속을 하고 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 욥의 고난의 곁에 지금 동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나 기차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친구들의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 걸음에 먼 곳에서도 달려와 줄 만한 친구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복받으신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요, 그 아픔 그 자체보다도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들 찾아오고 연락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결국은 혼자 그 외로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이 순간에 욥에게 저는 친구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욥을 혼자 두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곁에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어떤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오면서 오는 내내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욥을 만나면 뭐라고 하지?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막 고민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들의 모든 말이 다 사라져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마 저 사람이 욥일까? 설마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가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욥인 거죠? 어떡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소리 높여서 울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대하듯이 지금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든 그만큼 욥의 지금 상황이 아주 처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욥의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건강을 잃은 그런 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깊이에 있는 고통의 내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욥의 무너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울타리, 그 너무나도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던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물론 그 믿음을 그가 잃진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선하게 살면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까지도, 신앙의 그 기초까지도 흔들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를 흔드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더 깊은 곳에 아마도 욥의 고통은 내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7일 동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아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어도 그 뒤에는 참 많은 말을 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고통보다 더 어떤 큰 말을 얹지 않았고요. 그 고통보다 더 큰 해석을 내리지 않고 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잠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지체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위로해 주고 싶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싶어서 그 생각 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을 찾아가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안아주고 같이 곁에 있어주는 거. 네, 또 굉장히 힘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막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의 말로는 그 고통의 크기를 아마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 그러니까 눈물을 우리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귀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우리의 위로가 멈춘다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에서도 정말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있어주고 우리가 침묵으로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위로의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문하다라는 단어와 위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문하다, 11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위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누드라는 단어인데요,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또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함이라고 쓰입니다. 이것은 상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처음부터 이 둘을 다른 단어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이 저자가 공감과 위로로 이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공감인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은 침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이 7일의 침묵이 어쩌면 이런 공감, 이런 위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위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함께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공감은 말이 없어도 되지만 위로는 언젠가 말을 필요로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요셉이 그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당할까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형들에게 건넨 말이 바로 이 나함, 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형들에게 형들 다 지난 일이니까 이제 그냥 잊읍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을 그냥 덮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위에 세워준 것이죠. 이것이 나함이거든요. 함께 아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 나함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할 때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는 표현들로, 또 하나님이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안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 위로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그 크리스토퍼 애쉬 그분께서 예, 위로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위로의 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죠. 네, 차라리 말 안 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뭔가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또 자녀가 힘들어하면 대신 울어주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데에는 끝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깊은 마음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수도 없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지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로 앞에서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저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친구는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리고 내 곁에 욥을 두신 이유가, 아, 내가 내 곁에 욥이 있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해, 이런 생각만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네, 그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의 고난 앞에서 나의 한계를 배웁니다. 내 말의 한계를 배우고 내 사랑의 한계를 배워요. 그리고 마침 우리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욥과 또 이 친구들을 하나님은 함께 빗어가십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38장에 쭉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욥도 그리고 친구들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나의 모든 일 궁금증을 다 해소해 주시겠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은 깨셨지만 그 설명을 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바다를 문빗장으로 가두니가 누구냐? 하늘의 그 별자리를 네가 주관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 지금 욥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하나하나 나열하시기보다 지금 자기 자신,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펼쳐서 욥에게 지금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욥은 이유를 원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주셨어요. 왜일까요? 욥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뭐가 흔들렸다 그랬죠? 존재 전체가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그 삶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 그의 질문을 풀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무너진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알면 좀 뭔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답을 얻었을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주셨을 때, 그리고 찬양 중에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꼈을 때, 아무런 설명이 없었는데 아, 하나님이 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 때, 여러분 그 내가 그 하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실은 참된 위로라는 것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나요? 42장 5절, 6절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욥의 형편이 회복된 게 아니죠. 뭐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녀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더 깊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다시 4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다라는 단어 보이시죠? 회개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불렀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만났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애써서 주고 싶었던 그 위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사람은 욥의 마음을 막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은. 근데 하나님은 욥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막 설명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욥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나요? 바로 곁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 아시죠? 하나님이 두 친구에게 노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욥의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변호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의 그 틀에 가두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제 저 계속해서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저는 이 책망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내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들의 그 신앙의 틀을 흔드신 것이 아닐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돌이켰다, 뭐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책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나 자신이 옳은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이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또 참 뜻밖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을 찾아가 번제를 드리게 하세요.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위로한 다음에 욥을 찾아가고 막 욥을 아프게 했는데 그 욥에게서 기도로 용서받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던 자들이 되려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회복이 친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욥도 함께 회복되고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욥도 친구도 함께 만나줘서 서로를 통해 우리를 함께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죠. 말씀을 읽어줄 수도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 데려올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또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 앞에서 자주 실패한다고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의 짐을 져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끝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절정이에요. 바로 우리가 끝내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이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도 내 고통을 짊어질 수 없고 뭐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 그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또 우리의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 은미야 힘내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밖에서 지켜보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참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참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한 사람의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 사람의 곁에 보내십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곁에 있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무엇보다 그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내 지혜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참된 위로의 자리로 우리 서로를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욥의 자리에 머물고 있고 또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님 왜입니까? 라고 묻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나가신 자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밤을 지나셨고 또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곁에 있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그 참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라는 것을 나와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함께 또 누리고 함께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 옆에 앉아 계신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